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높아진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높아지게 하셔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자랑하고 높아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임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의 사명은 열방 가운데 빛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이사야 42장 6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 자신이 정작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이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가 되고 말았는가? 누가 이스라엘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김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법정으로 불러서 우상의 헛됨을 폭로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따르고 섬기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의 빛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의 헛됨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하늘 법정을 개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너희들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번 두 가지 요구에 응해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41장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장차 당할 일을 미리 한번 예언해보라. 네가 신이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내리든지 제안을 내리든지 한번 실행해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이런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헛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공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결코 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예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45장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46장 5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했는가? 누구와 짝하여? 누구와 비교해서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엮어가시면서 구속 역사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는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 일은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울러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로 그 일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또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에 비추어 이 비참한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온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죠.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춰 이 상황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 이 장부가 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뭐 남자가 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사실은 확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아주시고 또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셨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창조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명령은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이 예배했던 우상들이 허무한 것인 반면 비록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오게 하시긴 했지만 이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붙드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익있게 들어야 될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바벨론 문화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문화의 특징, 바벨론 문화의 특징은 우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상하면 우리는 좀 생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일은 독특한 제의 행위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처럼 향불을 피워놓고 연기가 나면 그 연기를 자기에 이렇게 막 쉬는 이게 뭐 그들의 그냥 아주 일상적인 삶인 것처럼 고대 사회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고 지금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의 고대 사회처럼 똑같은 신상이나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가득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섹스와 쾌락을 섬기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절에 벨과 느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런 바벨론 우상과 같은 돈과 물질과 명예와 풍요와 성공과 같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상화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마치 일상적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타한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마음에 두라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상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와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어떤 것을 따라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은 그 말씀을 이마에 두고 손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적 일은 그저 뭐 오래된 일이 아니고 태초부터 이루어진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출애굽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사건과 홍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옛적 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그리하여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판단과 사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나면 코로나19 몇 명 감염되었는가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의 매일 체크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거 이런 상관에 그래도 어떻게 내가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옛적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가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비추어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또 오늘의 복잡한 현실을 믿음으로 타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사고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안정감을 둘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참신인가? 하나님 이외에 왜 다른 하나님이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리다, 이르다, 부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의 어느 존재가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결과를 알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작정하신 일의 전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지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목적한 것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가 목적하신 모든 것은 다 일어난다. 그가 목적한 것은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가 목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세계화되어서 여기저기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결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는 이 말씀도 이런 배경 가운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모략 혹은 뭐 나의 의논 그런 뜻입니다. 의논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피조물과 의논했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때 의논은 신적 작정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작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도 이와 흡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 나타나는가 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문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은 단지 계획의 실행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계획이 실제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이 세상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실현으로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정통주의 신학자인 무스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기를 기뻐하실 때마다 자신이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정도까지 자신이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방식으로 자신이 의지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하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정도까지 기뻐하시는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일이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이 말은 그의 뜻의 사람이라는 말로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고 다만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나운 날짐승, 매나 독수리처럼 그죠? 주위를 배회하다가 토끼나 혹은 다른 어떤 짐승을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낚아채서 올라가는 그 사나운 들짐승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아시죠?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에 대한 언급은 41장 2절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41장 25절에는 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했고 44장 28절에 가서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 5장 7절까지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절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4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보면 46장 11절에 이 사나운 날짐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48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부터 훨씬 그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586년에 3차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538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였죠?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돌아온 일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어떤 존재가 누구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것을 기쁘게 이루시고자 예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를 언급한 것은 뭐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례를 하시고 고레스를 준비하셨다면 오늘날에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역사상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들을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말하여 쓴즉이라는 말은 내가 계획하여 쓴즉이라는 뜻이고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였다는 이 말은 조용한다, 빚는다 라는 뜻인데 마치 이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빚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반응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오게 된 것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먼저 불렀죠. 여기 패역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범죄한 자들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우상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어떤 존재도 없는데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 가리켜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들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랬다가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의 강도가 점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없고 뜻은 고집스러워서 꺾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럴 때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종종 이 마음의 완악함을 구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말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을 가리켜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오래되었지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7장에 나타나는 아하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에 걸리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랄 것이고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마음이 완고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킨가 하면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아하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 40장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뭐라고 말했다는 것이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 42장 18절에 가면 너희 못 듣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맹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장 9절로 가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우리가 그런 존재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과 같은 존재죠.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화이실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제 넘는 행위죠.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오왕으로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처럼 비참한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12절로 오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완악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죄악이 얼마나 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마음이 완고한 자들을 가리켜 이어서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이사야 45장 24절 25절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의 공의라고 말씀해서 공의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의로움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전혀 종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마음이 완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죠? 능지처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보라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고할지라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을 깨부수셔라도 아니 부드럽게 하셔서라도 마땅히 이루실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일이 여의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진행하시다가 마음이 너무 완고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 의를 가까이 가져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오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심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그래놓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공의를 가깝게 가져왔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의 접근의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과 공의, 공의와 구원이 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공의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요구 자체를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요구했습니까?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요구했어요. 의로움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이기에 당연히 불의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은 묘연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그리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멀리 떨어진 의를 가까이 할 수 있죠? 아니,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의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미 제가 언급했지만 내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미암아 되어 있지만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될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46장 12절부터 13절에 앞서 제가 언급한 45장 24절과 25절과 같은 유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고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신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는 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이 불의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은 불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라 그래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조품, 유사품, 그럴듯한 것, 위선, 외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불의한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의를 붙들든지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양자택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옵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백성이 속어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제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를 소유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절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로진다라는 이 사실을 참으로 믿으면 참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도무지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을 발견하게 될 때 신자는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장벽을 통과하게 하시거나 돌아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상식 수준의 선이 아닌 도무지 인간의 도덕적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선행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는 인간적 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다운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가리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보시면 5장 12절에 5장 12절 13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의는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수동적 의로만 역사하지 않고 활동하는 의로 역사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목적이 달성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하여 최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종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구체화되고 실현된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신약시대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 현상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결과로서 우리 연상교회가 서 있고 지상에 많은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완고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떠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또 이런 의를 소유한 신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 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영적으로 맹목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남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하여 완고한 마음이 되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사탄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살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편할 날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소망의 과정 안에서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숨쉬고 그분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큰 일들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